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첫 입술을 주님을 향해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주님과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가장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조금만 주시기만 하면 아주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될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을 내가 잘 꾸려갈 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이 가장 나의 인생을 바르게 가꾸어 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옵나니 더 후회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과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엑셀러레이터를 밟으실 때는 비록 그 상황에서 멈추고 즐기고 싶을지라도 달려가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는 비록 그 상황에서 달려가면 나에게 이익과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스톱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신문의 사회면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일률이 무너지고 가정이 허물어지며 가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리를 잘 지키게 하셔서 각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유물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의 삶을 무겁게 여겨드리며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현대는 1인 가정,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가정이 되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은 곳임을 확인하고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계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여야 하는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광야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 밑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있는 저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하시니 예배하는 자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는데 열두 지파 가운데 북쪽의 열 지파 남쪽에는 두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과 염해 즉 사해를 포함한 그 아래쪽 지역을 차지했고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그 아래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가 동참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더 영토가 넓었고 남유다는 그에 비해서 좁은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우리로 하면은 경기도 강원도와 같은 지역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로 분열된 것이 주전 930년경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208년 동안 존속이 되었고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344년간 존속했고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3차에 걸쳐서 멸망을 했는데 어제 살폈던 다니엘이 1차 때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3차에 걸쳐서 멸망을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구역 공부 시간에 배우고 있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두 나라가 다른 지역에 있던 나라가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다가 그 다음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순으로 그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아수르 제국이었고 남유다가 망할 때는 바벨론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하게 했던 바벨론 제국은 유다에 있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정책을 썼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제국은 사람들을 바벨론 쪽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이 오래 함께 살다가 보니까 서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혼혈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도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하여서 교류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이고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통과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에 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지를 않고 요단강 동쪽에 있던 베레아 지방을 둘러서 올라가고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으로 둘러서 가지 않고 지금 직진해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여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사마리아가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거나 날아가지 않으면 꼭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돌아가지 않고 직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서 후자인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산 옆 도시인 수가라 하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6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 9시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 동네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을 때가 제 6시쯤이라고 하면 정오쯤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7절,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해 하셨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셨다는 말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실제로 많이 걸으셔서 힘들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을 때 나왔지만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물을 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좀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이 물을 줬다는 말도 없고 예수님께서 물을 마셨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달라는 물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직선 길을 이용하지 않고 돌아서 가야 하는 길인 베레아를 통해서 갔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에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웬 헛소리지?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동문서답 같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물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말은 선생님 당신이 만약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나에게 주셔서 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공손히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샘물 좋아하시네. 만약 그런 물이다면 내게 한번 줘보시오. 이 정오에 물 기르러 나오는 것 지긋지긋하니까 그 다시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문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데려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긍정하시면서 여인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여인이 굉장히 품행이 좋지 않은 사람이며 심지어 이 여인이 매춘부와 같다는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인이 결혼할 때에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결혼은 대부분 아버지가 결정을 했고 남자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품행이 좋지 않았다는 생각과 매춘부라는 생각은 억척입니다.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 유행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전의 삶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듯한 노래입니다. 박상민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무기여 자리 끄라라는 노래인데 1997년에 나왔습니다. 그 가사가 약간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의 남자친구래. 둘인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군대를 갔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잔 다시 유학을 가버렸지. 첫사랑이란 안 되는구나. 여잔 비관을 했고 다신 사랑 않겠다고 맹세했대. 그 여자 두 번째는 대학 다닐 때 미팅 갔다 잠시 스친 플레이보이였다는구만. 세 번째 남자 사회 나와서 같은 직장 같은 기수 남자 동료래. 둘인 첫눈에 반해버렸고 매일 그녀 집에 바래다 주었대. 아, 그런데 남자 집에서 둘의 사이를 반대했나 봐. 글쎄 심각한 망아보이였대. 슬픈 첫사랑, 지친 두 번째, 세 번째는 징그럽다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그 여자의 네 번째는 선을 본 남자, 알고 보니 다른 여자 양다리 걸쳤다는군.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환장할 노릇. 아, 그녀의 모진 사랑 중 결정적인 다섯 번째는 바로 내가 주인공이었어. 우린 서로가 사랑을 했고 결혼도 하기로 했지. 우리 사랑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약혼하던 그날에 말도 안 될 엄청난 일 벌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웬 아이를 떡 안고 나타나게 되었던 거야. 그녀 내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갔어. 무기더라 자릴 거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남편들이 사고사나 병사를 당했는지 아님 버림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의 랍비들은 세 번 이상의 결혼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굉장히 비참한 대우를 받았으면 틀림없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러 나온 제6시 정오는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때 물을 길러러 나와야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니까 이 여인은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질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같은 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서로가 자기들이 예배가 드리는 곳이 더 옳은 곳이라고 서로 반목하고 있었는데 어디가 더 바른 예배의 처소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로 답하지 않고 시간으로 답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전과 같은 약속 장소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약속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64장 제목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입니다. 내 기도하는 장소가 가장 좋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소에 우리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처음에 사글새 방에서 시작해서 전세집 자가로 바뀌게 되는데 점점 더 크고 좋은 장소를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서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함께했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각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또 묻고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물을 길러러 나왔고 이 지긋지긋한 이 물을 길러 나오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물 긷는 일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섯 번의 결혼 생활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다섯 번 결혼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그렇게 험악한 참 고통의 세월이 그녀로 하여금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을 겪어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든지 그 자리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알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읽는 성경과 거기서 만난 주님은 이 땅에 있었으면 결코 알지 못했을 말씀과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서 읽었던 성경과 거기에서 만난 주님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총이었습니다. 혹 과거에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가난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제발 공부만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는 삶의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또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인해서 좀 움직이는 것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또 한부모 아래서 자랄 수도 있고 조부모 아래에서 자랄 수도 있고 친척들의 손에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쉽지 않지만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또 받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객지에서 살아야 했거나 외국에서 차별을 겪으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시선을 갖게 해주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 그 부분이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지점에서 우리는 고난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시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총을 누렸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비록 지금 아무리 고통의 시간, 현극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직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한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주님의 통로로 사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민족적인 편견도 당했고 다섯 번의 결혼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삶이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던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던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안했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주거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 많이 두게 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부족함 투성이었던 것, 모자라고 연약했던 것,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었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나와 내 자녀, 내 가족들의 편안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남들보다 더 앞서고 더 뛰어난 삶만을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삶의 환경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함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루의 분량만큼 순종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생명의 빵이신 주님과 더불어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잘 수용함으로 오늘도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